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 제목은 제가 만든 말은 아닙니다.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선교학자인 찰스 밴 앵겐 박사님이 쓴 책 제목이 바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였습니다. 미국 풀러 신학교의 교수이자 제 은사이기도 한 분입니다. 2000년대 초에 그야말로 모든 교회와 모든 젊은 목회자들이 저마다 대형교회를 목표로 하고 대형교회 사역자를 꿈꾸고 있던 그때에 강의 때마다 열정적으로 선교적 교회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를 역설했던 그분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굳이 선교 신학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현대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사실 하나님이 처음 디자인하셨던 교회의 모습은 적어도 이런 모습은 아니었는데,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는커녕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한국 교회, 과연 그 원인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가장 핵심에 교회의 대형화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대형화. 중세시대 교회를 병들게 했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지금 현대교회에 와서도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요즘 많은 교회들이 분립개척을 통해서 교회의 대형화를 막는 이러한 시도들을 하는데요. 그것은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미 몇 번 소개해드렸던 서울의 나들목 교회는 김형국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교회를 다섯 개로 분가해서 지금 서울의 각 곳에 흩어져 있는데요. 제가 서울에 있는 동안에 그 교회들을 한 교회 한 교회 다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전에 있었던 그 하나짜리 교회보다 훨씬 더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찬수 목사님, 우리가 잘 알죠? 그분이 섬기시는 분당 우리 교회도 교회를 30개 분립 개척을 하기로 하고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압니다. 2만 명이었던 그 성도들을 5천 명으로 줄이지 못하면은 본인이 교회를 사임하겠다, 이런 폭탄 선언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시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의 대형화를 막고 교회의 건강성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몸부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 어깨가 괜히 뿌듯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이찬수 목사님은 저와 풀러 신학교 동기 동창입니다. 아마 그 베넨겐 교수님의 수업을 이찬수 목사님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저는 그분을 기억하는데 아마 그분은 저를 기억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 당시에 저는 LA 침례교회 부목사로 그렇게 공부를 하던 중이었고 이찬수 목사님은 안식년을 맞아서 거기에 오셔서 박사과정을 하셨던 그때였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입니다. 어쨌든 그분들의 이러한 시도들이 한국 교회에 그나마 작은 소망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은퇴하는 시점이 아니라 특별히 이찬수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슈퍼스타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미 초대형 교회가 된 다음에 분립을 시도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오는 만만치 않은 부작용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공동체가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사실 이 건강한 분립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 건강한 공동체라면은 당연히 그 안에서 전도가 불일 듯 일어나고 그리고 영혼들이 몰려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한다면은 건강한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처음부터 대형화될 소지를 안고 있다는 그러한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형성되는 초기부터 이 교회 분립을 그 공동체의 DNA로 설정해놓고 끊임없이 분립을 시도하고 실행하지 않으면은 그 교회는 시간이 가면서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대형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그 공동체의 건강성을 확보하거나 장담하는 것은 이미 쉽지 않은 일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아마도 사탄도 그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엄청 공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여러 교회 하는 것보다 큰 대형교회 하나만 치면은 뭐 승산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도 그러한 교회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탄의 타겟이 되어버린 대형교회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현대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작지만 건강한 중소형 교회가 많아져야 합니다. 초대형 교회 10개가 있는 것보다 작고 건강한 교회 100개가 어쩌면 복음화에 있어서도 훨씬 더 강력하고 효율적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영안교회도 이제 새로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점에 우리 교회의 현재 위치를 점검하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인지 이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건강한 공동체가 또 다른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성경 안에서도 교회가 교회를 낳는 그러한 건강한 분립의 모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 빌립 집사님 평신도 사역자였죠. 그리고 그와 함께 했었던 무리들 그들이 아마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의 원리를 우리가 짧게 세 가지만 함께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건강한 공동체의 원리, 그것은 바로 교회는, 공동체는 흩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흩어지고 시작! 오늘 본문은 구속사에 있어서,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시점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안에서만 국한되어 있었던 복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었던 복음이 이제 드디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서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는 그러한 트리거, 즉 방아쇠 역할을 하는 그러한 시점을 기록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의 중심에는 바로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바로 전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지니라.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흩어졌다고 해서 쫓겨났다고 해서 그들이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두루 다니며 능동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자, 6절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자, 여기서 등장하는 이 빌립 집사님 그리고 그와 함께 했었던 흩어진 무리들, 그들이 어쩌면은 사실상 사도행전의 주역이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야말로 건강한 공동체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었던 복음이 이제는 그 담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획기적인 순간에도 바로 흩어진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의 특성은 흩어지는 데 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그 진리는 더더욱 분명해집니다. 건물이 어떻게 흩어집니까? 사람이니까 흩어져야 되고요. 복음이니까 흩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계속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흩어지더라, 뭐 흩어졌더라, 이 흩어지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디아스파렌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디아스파렌테.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단어도 나왔는데 이 디아스파렌테는 씨를 흩뿌리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씨를 흩뿌리다, 흩어서 뿌린다는 것이죠. 씨를 소복이 한 군데에다가 모아두기만 하면은 그 씨가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큰 나무가 자라날까요? 아니요. 한 군데 소복이 모아두면은 그 씨는 한꺼번에 다 죽습니다. 그러나 흩어서 뿌리게 되면은 넓은 대지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가만히 모여있기만 하면은 자기들끼리 재미있을 것 같지만 아니요. 그 공동체는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디아스파렌테, 흩어져서 뿌려진 씨앗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들어있는 두 가지의 핵심 성경구절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향해 가서, 이 가서가 바로 흩어져라는 말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흩어져서, 땅끝까지 흩어져서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흩어져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큐티 본문을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고린도 지역 자체가 굉장히 상업이 발달하고 또 무역업이 발달한 그러한 그 큰 도시였기 때문에 아마 이 고린도 교회도 어쩌면은 대형 교회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파가 있었고요. 또 게바파, 베드로파죠. 그리고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여러 개의 파벌이 한 교회 안에 존재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그 현상을 보면서 사실 그 고린도 교회가 제때의 건강한 흩어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던 것이 아닐까, 이러한 추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사실 이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심리의 가장 밑바닥에는 하나님 나라 신학의 부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모두가 한 몸이에요. 한 지체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우리 교회, 내 교회만 고집하고 안으로 안으로 모이는 그러한 교회가 되다 보니까 공동체적 분가라든지 이 분립개척에 대해서 거부감이나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살점 떨어져 나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닌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흩어짐은 결코 손실이 아닙니다. 풍성함입니다. 복음의 확장입니다. 씨를 흩어뿌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작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흩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흩어지고 두 번째로 마음은 모아져야 합니다. 공동체는 흩어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모아져야 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모아 시작 6절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자, 빌립과 함께 했던 그 무리들을 통해서, 그 그룹들을 통해서 복음의 진전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한 마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한 무리의 공동체가 마음이 하나 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들 속에서도 한 가족 안에서도 하나 되기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다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고 다 다른 가치관과 생각이 다른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 그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공동체가 하나의 목적으로 하나의 가치로 마음이 모아질 수만 있다면은 그 안에서 강력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의 탁월한 리더십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들 역시 지금 박해 때문에 흩어지고 쫓겨난 그러한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공동체를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을 모으는 일이 현대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 영안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 분립 개척을 위한 첫 삽을 뜨기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여러 과정들 가운데에 이 우리 모두의 하나 된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직접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교회 개척은 이제 더 이상 옛날의 개척 모델을 쓸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맨 땅에다가 십자가만 꽂으면 부흥되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개척은 절대로 혼자서 못합니다.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이 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사역자 한 명만 파송하고 금액만 지원해서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빌립 집사님에게도 함께 했었던 무리들이 있었던 것처럼 함께 할 일꾼들을 같이 파송해야 합니다. 사실 목장교회 단위로 함께 움직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미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목장교회로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졌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분리개척하는 그 교회가 모 교회와 함께 연결되어 있어서 끊임없이 그냥 한 번 지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원하고 협력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유기적 생명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 될 수 있고 그 개척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참 제가 우리 영안교회에 와서 계속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요. 이 마음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 공동체 안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교회가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다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런 코로나 시기에 개척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교회도 몇 없고요. 그리고 그걸 들으면서 성도들이 아, 그건 그렇지, 공동체가 당연하게 해야 되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도 그렇게 찾아보기 힘듭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에서 몇몇 대형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참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 참 축복의 시간들이었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형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위험 요소들을 제 몸으로 직접 체감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분립개척의 바람이 그야말로 꿈같이 느껴집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시기에 어떻게 이런 꿈들을 서로 공유하고 이러한 계획들을 함께 나눌 수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 교회의 건강성이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것이 단순히 일회적인 분립개척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계속되는 당연한 체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DNA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래오셨던 것처럼 하나 된 마음으로 마음을 모으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흩어지고 마음은 모아지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는 흩어지고 마음은 모아 복음을 살아내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사실 아웃라인이 쫙 연결되게끔 제가 일부러 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지막 세 번째는 처음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흩어지고 마음은 모아 복음을 살아내라. 아멘! 복음을 살아내야 합니다. 6절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기서 따르더라. 이것이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삶을 그들은 살아냈습니다. 실천하고 살아내는 삶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복음을 살아내는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인가? 오늘 구체적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4절. 이게 바로 복음을 살아내는 삶인데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삶입니다.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이 바로 복음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그들은 배운 대로 따랐습니다. 말씀이 도전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은 그들은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의 삶에서 당연히 나타나게 되는 삶의 열매들, 결과들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사건들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기적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에 뚜렷한 삶의 변화들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원리 하나를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짧고 무심한 듯 보여지지만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울림과 무게는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냥 기쁨도 아니고 큰 기쁨이.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있었던 것만이 아니고 그 성 전체에 기쁨이 있었다고. 본질을 추구하고 복음을 살아내면 그때 우리 삶에 찾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우리도 기뻐집니다. 사실 저에게는 딸들이 많습니다. 세 명이나 돼요. 그런데 아직 뭐 대학생 기껏해야 대학생이고 그런데 걔네들 시집 보낼 거 생각하면은 벌써부터 막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너무 슬프고 너무 막 우리 내 품에서 이렇게 떠나보낼 거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막 여기 가슴 한 켠이 막 아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가끔씩 우리 딸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니네들 결혼하는 거 생각하면 아빠는 미칠 것 같아. 막 눈물이 날 것 같아. 그러면은 우리 둘째는 특별히 감성이 풍부한 애거든요. 그러면 아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플리즈. 아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래서 막 엉엉엉 막 울고 그러거든요. 물론 그러면서 남자만 생기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를 떠나서 도망가겠지만 어쨌든 제 마음속에서는 참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낸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힘들지만 보내야 합니다. 왜요? 거기에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성장해서 분가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또 부모를 꼭 닮은 그러한 자녀들을 낳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그 결혼과 가정의 분가를 통하여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유기체고요. 하나님의 권속이며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동일한 원리로 작동되어야 합니다. 분가의 기쁨, 분립의 기쁨, 그리고 우리 영안교회를 꼭 닮은 그러한 건강한 또 다른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보는 그 기쁨을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계신가요? 요즘 뭐 뉴스를 보거나 국내와 외국 뭐 어느 곳을 보더라도 그야말로 기쁨을 잃어버린 이 시대입니다. 전국적인 홍수,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재해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거기다가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성경 속에서는 그야말로 부유한 나라의 상징이라고 여겨지던 레바논에서는 대형 폭발까지 일어나서 수많은 이재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기쁨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힘든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세우셨을까요? 왜 여러분을 하필이면 이 시대에 영안의 지체로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복음을 직접 살아내라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해야 할 일을 하라고 우리는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살아낼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 그것이 바로 기쁨의 회복입니다. 이거는 진짜 기쁨이에요. 그냥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러한 가짜 이미테이션 기쁨이 아니라 그야말로 진정한 큰 기쁨이, 그것도 우리뿐만 아니라 성 전체에 기쁨이 가득할 것이라 주님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누굴 위해서 분립할까요? 누굴 위해서 교회를 개척합니까?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성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뭐 하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지금 합니까? 이런 질문이 어쩌면은 스쳐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개척을 위한 완벽한 타이밍은 어쩌면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더 이상 주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상황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상황만 지켜보고 있다가 할 일 안 하고 있으면은 교회 개척은 그야말로 더 이상 불가능한 꿈이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없다면 앞으로도 못할 것입니다. 현상 유지 잘해서 코로나를 잘 버텨내는 게 우리 공동체의 목표가 되어야 될까요? 그러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잘 버텼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복음은 진전 아니면 소멸입니다. 복음에는 현상 유지가 없습니다.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던 빌립 집사님과 그 무리들처럼 비록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가 지금 교회가 교회를 낳는 그 사명을 완수할 수만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큰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랑스러운 간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 교회 개척했어요. 우리는 코로나 때 분립 개척했어요. 우리 공동체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꿈과 소원이 있다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보고 싶어 하시는 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리면서까지 세우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꿈, 공동체, 교회.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모든 교회가 존폐를 걱정하고 현상 유지를 걱정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그야말로 어느 한 교회쯤은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적어도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교회가 만약에 우리 영안교회가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어야 하고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안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 시대의 빌립 집사님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했었던 무리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한 사람의 순종으로 성 전체의 기쁨이 회복되는 이 놀라운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을 할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큰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기쁨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분립개척의 꿈을 가지고 지금 이제 첫 삽을 뜨고 있는데 하나님,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방관자 되지 않고 주역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교회가 교회를 낳는 건강한 공동체 되도록 우리 영안 공동체를 그렇게 인도해달라고, 교회는 흩어지고 마음은 우리가 뭐 하나로 다 모아서 복음을 직접 살아내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 일에 우리 모두를 주인공으로 사용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비전과 꿈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 일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가길 소원합니다. 흩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 되어 직접 살아내는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시기에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함께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에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가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이 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겸손. 겸손히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여파를 쏟아서 나의 마음을 그렇게 씻어 주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교회가 교회를 낳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